오늘 함께 보신 말씀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금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하여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하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리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결론적으로 기쁨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을 회복하기 전에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실수를 솔로몬이 잠시 언급을 하는데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를 헤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솔로몬은 한 왕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지혜의 왕으로서 아마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삶이 누구보다 더 헛되다고 하는 것도 사실 이 지혜자의 발언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의 눈으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그 순간에는 잠시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의인도 악인도 이 삶이든 죽음 너머의 삶이든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마땅한 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이죠.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이유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공식처럼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할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하여금 측량하지는 못하게 하셨다. 전도서의 말씀이 있죠. 공식처럼 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말씀도 때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순발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정의할 수 있는 날은 앞으로도 영원히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해가 없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착각과 혼란이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이 기쁨에서 멀어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라 전도자는 말을 하지요. 이와 반대로 기쁨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인정하는 것에서 그리고 그분의 공의는 단순히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도 지속된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 나온다는 것이죠. 인생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의 공의를 따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자신의 상황과 다른 사람의 잘됨과 나의 선함에 대한 보상과 나의 적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오를 때 결국은 나를 둘러싼 모든 일들 가운데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문제라고 사람은 착각하고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릇된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 그것이 구원인 것을 생각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내용은 굉장히 은혜의 메시지와 상반되는 내용을 띠고 있죠. 여러분, 때로는 공의라는 명분 아래 사람이 숨기고 살고 있는 그 마음 안에 숨기고 있는 것들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신학교를 다닐 때 들었던 강의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흔히 문명에 시작하면 저희가 두 군데를 꼽죠.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항상 역사에서 꼽아왔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 이 주변 국가들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온전히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이스라엘을, 그리고 솔로몬을, 이 많은 왕들을 이 외딴 섬에 홀로 두지 않으시고 이 우상을 숭배하던 거대한 제국들 사이에서 자라게 하셨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기억이 나는 부분은 이 두 지역에서 나타나는 그런 종교적인 색깔이 정말 상반되는 그런 내용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저는 뭐 물론 방대한 내용을 굉장히 짧게 축소하는 것이라 많이 좀 빠지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집트는 나일강의 큰 덕을 본 지역이죠. 나일강의 물과 비옥한 땅이라는 필수적인 조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풍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표현으로 비교적 별탈 없이 잘 살아온, 평탄을 살아온 삶을 살았다고 해도 아주 큰 오류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집트의 종교에 나오는 이 신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둥글고 원만한 성격들을 띠고 있습니다. 굳이 사람들이 대적할 이유가 생기지 않았겠죠. 인생이 잘 되다 보니, 나라가 풍요롭다 보니 전반적인 사람들의 분위기가 둥글고 원만했다라는 표현을 하셨던 것이 기억을 합니다. 왠지 이집트의 신들은 적당히 밀고 당기는 관계에서 때로는 필요에 따라 구슬릴 수도 있는 그러한 인상이 저는 아직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해석이 들어간 부분이죠. 근데 반면에 메소포타미아는 오랜 세월을 지속적인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경험했던 곳입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힘들게 쌓아놓으면 반드시 홍수가 나와서 그 쌓아놓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린 일들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저희는 성경에서 노아의 홍수를 보지만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이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나오죠. 뭐 길가메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받는 인상은 이 참 신에 대한 적대감이 있다라는 인상이 들더군요. 여러분, 농사와 땅을 다스리는 신이 태풍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딱 뉘앙스가 캐치가 되죠. 바벨탑, 바벨론, 이런 인본주의를 상징하는 많은 것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나온 것이 기억이 납니다.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 사람이 하늘을 향해 주먹을 치켜들고 있는 그 모습이 희한하게 메소포타미아에서 연상이 됩니다. 여러분, 다 지나간 고대 이야기 같죠. 근데 왜 아직도 이 이야기가 기억이 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과 겹치는 모습들을 이 두 가지 이야기에서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치를 기억하시죠?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제국들 중간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서서히 본연의 모습을 잃어갔던 구약의 이야기가 저는 남이야기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도 그렇죠.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여러 대제국들 사이에서, 큰 나라들 사이에서 본인의 정체성을 이어가는 일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신앙인의 마음 안에 공존할 수 있는 두 가지 모습을 저는 이 두 가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이집트 이야기가 같아요. 하나님과의 적당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적당한 밀고 당기는 가운데서 잘 풀리는 인생을 위해 좀 더 풍요로운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기도가 어쩌면 하나의 수단이 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들이 약간 이집트의 이 종교성과 조금 매칭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인 인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헌신할 이유도 없고 뜨거울 이유도 없는 정말 적당한 밀고 당기는 거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메소포타미아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적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내면적으로 조용히 품고 사는 신앙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것에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을 만나고요, 누군가에게 의지한다는 것에서 좋지 않은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항상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신앙을 사는 그런 여러분,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와 거리가 먼 이유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있기에 어쩌면 하나님께 구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가 아닐까라는 이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하는 모습을 저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 안에서, 때로는 제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둘 다 하나님의 공의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죠. 겉모습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들춰봐야 알 수 있는 것인데요, 하나는 자신의 힘으로 공의를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의 모습이 있고요,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에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기도의 피로를 못 느끼는 사람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사람은 굳이 공의의 피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죠. 기도는 원하는 것을 이루는 풍요로움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뜨겁게 붙잡고 매달리는 모습을 굳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둘 다 사실 굉장히 상반되는 모습이지만 한 가지 굉장히 비슷한 공통점을 하나 갖고 있죠. 이것은 사실은 자아가 중심이 된 모습을 갖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이란 그 내면에서 의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만약에 무언가를 구하는 수단이거나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에 무게의 중심이 가 있거나 갖고 있는 불만을 하나님께 따지는 그 성향이 뛸 때는, 아, 나는 하나님의 공의에 관해서 문제가 있구나, 그러한 사람이구나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뜨겁게 믿다가 많은 경우에 정말로 간절히 바라던 기도와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적대심, 하나님을 향한 이 적대심의 명분은 지난날의 노력과 헌신이죠. 선한 행동과 열정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임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가만 보니 사람에게 이러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눈높이에서 선과 악을 따질 수 있다. 열심히 일한 대가에 대해서 나는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 되는 심리가 작용할 때도 있죠. 그러다 보니 아무 사람의 자격과 상관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그 신앙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원하는 것은 사실은 공의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 내면에는 나의 잘됨과 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의 무자비한 심판일 때가 많습니다. 이러니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나를 사랑하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에 무슨 여유가 있겠습니까? 한때 뉴욕에서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께서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한때 자신의 죄를 고백하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곳이 되고 말았다. 어쩌면 전도서는 시대를 뛰어넘는, 그리고 마음을 헤집고 들어오는 참된 지혜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솔로몬이 말하는 기쁨이란 곧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적으로 믿고 일상 가운데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경외하는 지혜의 결과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는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여러분,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들에서 판가름하고 결정하는 일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는 것이죠. 사람이 스스로 방향을 정할 수 없도록 그 사람을 방주에 태우셨다는 그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한 번의 인생은 나의 계획과 소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임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사람이 아닌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과 정해놓으신 그 지경 안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결국 그 겸손한 사람이 솔로몬이 말하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능한 믿음의 적용이지요. 그리고 기쁨은 그에 대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 저희 모두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 한 분 한 분만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그 기쁨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인정하지 못하며 때로는 불평과 불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의 보혈로 씻김 받아 정말 순결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감사에 감사를 더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로 감사의 제사를 또 한 번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과 내일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인도하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믿음 붙잡으며 더욱더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